신명기 3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2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돈이면 뭐든지 된다는 이야기죠 보면은. 여러분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 돈이 많으면 살기가 편하고 돈이 없으면 살기 불편하고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셨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됐다면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사는 게 참 편하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게 참 편하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이 세계에 와서 믿음이 없으면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만약에 수영을 하러 갔다고 합시다. 바다에 수영을 하러 갔던, 뭐 풀장에 수영을 하러 갔던,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을 잘하면 그게 너무너무 즐거운 놀이터일 거고 수영을 못하면 물에 들어가도 못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고 잘못하면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곳이 되잖아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즐거운 놀이터지만은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물이. 그래서 물에 들어가라고 하면 뭐 겨우 신발 벗고 그냥 모래사장에서 다리 걷어 올리고 그냥 물에 물가에서 노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니면 수영복은 입고 다 준비를 했는데 물을 그냥 허리 정도까지 오는 데만 들어가고 더 이상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고 기껏 용기를 내가 들어가는데 가슴까지 오는데 들어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물이 가슴까지 차는데 이래 들어가면 어떨까요? 편안하고 좋을까요?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겠죠, 그죠?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허리 정도 오는 데까지 가면 어떨까요? 거기서 수영하려고 하면 불편한 거예요. 좀 더 깊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이 세계에 와서 그냥 믿음 없어도 그냥 어떻게 인간의 어떤 재치와 수단으로 아니면은 뭐 내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사는 것하고 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세계로 들어가면 이제 두려운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꼭 수영 못하는 사람이 물에 들어가면 빠져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듯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면 너무 부담스럽고 망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물에야 안 들어가면 그만이라고 하지만은 믿음의 삶은 안 살면 그만이 아닌 거예요.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물가에 가서 물에서 제일 편하게 지내는 방법. 수영을 못하는데 튜브를 의지한다. 아니면 튜브는 그래도 놓치면 위험해질 수 있지만은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서 논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보면. 아예 수영을 터득해버리면 수영을 배우고 수영을 터득해버리면 물에서 지내는 게 너무 편해지잖아요. 자, 그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의 재치나 수단이나 방법이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튜브를 의지하고 구명조끼를 의지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수영을 터득해 놓으면 내가 다른 것 없어도 수영 하나 할 줄 알면 물에서 자유자재로 놀 수 있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인생을 진정 인생을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즐길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인생을 즐길 수 없으니까 인생 사는 게 즐겁지 않으니까 뭘로? 술로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도박으로 인생을 즐겨야 되고 쾌락으로 인생을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배워놓으면 내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치든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지 인생을 사는 게 즐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워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 믿음을 배우는 단계가 있고 이제는 믿음을 마음껏 써먹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배울 때는 좀 어려워 보이지만 믿음을 배우고 난 다음에 이 믿음을 써먹어보면 이 믿음을 배워놓은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번에 키리바시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서 이분이 시청홀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무슨 뭐에 대한 연설, 기후 변화에 대한 그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주제로 이제 연설을 하셨는데 우리가 키리바시 대통령이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쉽게 못 만나죠. 근데 참 감사했던 것이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면서 그때 우리가 처음으로 키리바시라는 나라가 있는 것들 처음 알았습니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우리는 키리바시라는 그 이름을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키리바시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그때 이제 인천에 온 게 계기가 되어서 그 나라에 우리가 청소년부 장관이 또 월드캠프에 참석해서 복음을 들었고 아 그다음 이번에 호주에서 9월 달에 집회를 앞두고 양홍기 목사님 먼저 들어가서 그 장관님들 만나 뵈니까 그 청소년부 장관님이 또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또 소개해 줘가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음 전하고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번에 이제 대통령 오는 일정을 알게 되고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니까 대통령을 만나는 건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연설을 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우리 몇몇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갔어요. 연설을 들으러 갔죠. 근데 우리가 잘하는 게 있어요. 약속도 안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어느 동선으로 움직일 건가 해서 현수막 펴놓고 우리 학생들이 환영하는 거거든요. 그 나라 국기, 우리나라 국기 현수막 만들고 대통령 사진 넣고 우리 학생들이 들고 환영을 하니까 지나가면서 볼 거 아니에요. 그 연설을 쭉 하셨는데 우리 연목 목사님이 거기 참석하셔가지고 대통령은 만날 수 없지만은 마지막에 연설을 질문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질문하라 그러면 질문을 안 해요. 그럼 공식 석상에서 손 들고 질문할 사람 하면 질문을 안 해요. 그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와서 질문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나라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다 기자들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인데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중국 기자가 일어나가지고 질문하려고 하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니, 내가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고 하니까 중국 기자 오면 아무도 안 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질문할 사람 없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안 나서는 거, 입도 뻥긋 안 하는 거예요. 또 중국 기자가 그래서 다 안 하는데 안 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내가 하면 안 되겠냐고.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도 안 하니까 그러면 그건 한국 기자들이 허락해야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해도 되겠지요 하니까 또 아무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반대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질문 탁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동영상을 마인드 교육하면서 그 동영상을 봐서 익히 알거든요. 그 대통령이 질문 하나 그러면 또 틀림없이 질문 안 할 걸 알고는 그런 행사에 질문 안 할 걸 알고 미리 질문할 사람을 만들어놔요. 너는 이거 가지고 질문해라. 미리 이거 질문하는데 그 사람들이 빠를까요? 질문하려고 막 딱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빠를까요? 우리가 더 빠르죠. 그래서 영어 목사님 맨 앞자리가 있다가 막 얼른 손 딱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탁 이제 질문하면서 지난 5월 달에 키리바시 교육부 장관이 우리 아이와이프 설립자를 만나고 우리 아이와이프와 인연을 맺었고 청소년부 장관이 7월 달에 또 우리 아이와이프 행사에 그 대통령이 장관이 해외를 갈 때는 대통령이 다 보고를 하고 갔다 와서 또 업무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그죠? 근데 우리 아이와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면서 그 나라가 이제 나라가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섬이. 인구가 한 10만 명 좀 더 넘는데 섬이 가라앉고 있는 거예요. 2050년대가 되면 섬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피지나 이런 이제 땅을 사놨대요. 이주를 할 준비를 해놓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키리바시 국민들이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가면 전부 다 이주에 가서 뭐 할까요? 그 나라에 가면 뭐 할까요? 남의 나라에 가서 종살이밖에 안 할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바라는 게 이제 뭐냐면 추구하는 연설에 이제 추구하는 게 뭐였냐면은 존엄한 이주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뭔가 의식 계획을 좀 해서 이주를 이제 시키고 싶다는 거죠. 그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딱 들어보니까 그 여러분 누가 할 일이에요? 우리 아이와이프가 할 일인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마인드를 변화시키는 거. 아, 대통령 각하 존엄한 이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청소년들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그 대통령 머릿속에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당장 빨리 지금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행동에 옮기는 게 중요하다. 또 이은모 목사님 이번 9월 달에 키리바시에 집회하러 들어가시거든요. 아, 좀 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당장 지금 실천이 중요하다는데 제가 9월 달에 키리바시에 들어갑니다 하니까 당장 실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수많은 사람 있지만 그 사람들이 입도 뻥긋 할까요? 뭐 벌써 교육부 장관, 그 다음 청소년 장관과 우리가 만나고 그분들 우리 행사에 왔다 가고 키리바시에 들어갈 사람이 거기 있는 수백 명 중에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하는지 압니까? 나 그때 본국에 있으니까 그때 오시면 꼭 나랑 만나자고 이제. 아, 지금 대통령하고 면담까지 약속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일이 되어지는 걸 보면은 저는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요? 지난 5월 달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할 때 키리바시 그 장관이 교육부 장관님이 오신 것도 사전에 예약된 게 아니었어요. 보면. 우연히 레소토 장관을 초청하는데 나도 따라가도 되겠냐고 해가지고 당신도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모시고 오게 된 거거든요. 그게 계기가 되어서 지금 한 나라를 얻게 돼 있는 거예요. 사라져가는 나라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에 한 2년 후에 월드캠프를 그곳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앞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릴 섬이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전 세계에 이런 이 섬의 어떤 심각성을 알리면서 전 세계 인사들도 초청하면서 이런 행사를 하면 그 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데 그런 주제로 캠프를 한다면 대통령도 환영하겠죠, 그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길을 여시는 걸 보면 너무너무 놀랍게 역사하시는데 근간에는 우리 사역자들이 누가 안 시켜도 일을 알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배워서 이 믿음을 써먹을 단계에 가면은 말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하고 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송도에서 경인방송 주최로 세계 문화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초대받아 가서 앉았는데, 그 사장님이, 경인방 사장님이 마치고 이제 전화를 너무 죄송하다면서, 아니, 오신 내빈들 소개하기로 이제 소개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누락된 거예요. 그래가, 저를 빼먹었다고 막 그렇게 죄송해 하는 거예요. 직접 전화하셔가지고, 아이고, 이걸, 응? 명단을 넘기는 과정에 실수가 있었는데 빠졌다면서 너무 죄송하다. 아, 저는 뭐 전혀 그거 뭐 생각 없이 뭐, 아이, 저 같은 사람 뭐 소개 안 해줘도 뭐 괜찮은데 막 너무 죄송해 하면서 다른 날 다시 한번 오십시오. 그러면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 괜찮다고 몇 번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 저는 뭐 그 자리에 뭐 그 소개받으러 간 게 아니라 거기에 뭐 시장님을 비롯하여 유명 이제 한 높은 신들 인천에 뭐 그런 기빈들 다 오시는 자리니까 저는 제가 할 일 다 하고 왔거든요. 보면은 시장님이 오신다 하길래 야 어떻게 우리 IYF를 알릴까, 언제 이야기를 하면 제일 잘 알릴 수 있을까, 아 우리 학생들 공연할 때 알리면 제일 잘 알려지겠더라고요. 그럼 아프리카 댄스하고 일 때는 막 음악이 좀 시끄러우니까 춘향 공연할 때 그때 가서 이제 탁 시작할 때 가서 알리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 이제 제가 앉은 기빈성 옆에 쪽에 이제 앉아 계셨기 때문에 가서 명함 들고 가서 시장님 지금 나오는 우리 학생 IYF 학생들 공연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학생들 100여 명 와서 자원봉사하고 이번 캠프 기간에 댄스도 하고 자원봉사합니다. 시장님이 막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학생들 딱 공연이 나오니까 머릿속에 탁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머릿속에 탁 들어가겠죠, 보면은. 시장님한테 알리고 또 시의회에서 이제 늘 우리 도와주시는 박승희 의원님 오셨는데 또 그분한테 또 인사드리고 또 저 멀리서 뭐 이제 어디더라 보령 군수님인가 또 이제 오셨는데 인사하니까 자기들 또 소리 축제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 공연하는 걸 너무 탐을 내요. 다음에 연락하겠다면서 자기들 그 축제에도 이제 이런 공연이 필요하다는 거죠. 보면은 또 이제 내빈들 소개하는데 보니까 아, 군 사령관님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저분한테도 내가 인사를 보니까 저 맨 끝에 반대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뒤로 삥 둘러가지고 가서 저기 이제 앞에 공연은 우리 학생들 공연이고 우리가 군부대에 마인드 교육과 인성 교육을 합니다. 자살 방지 교육도 하고 우리가 활발하게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옆에 의자 하나 가지고 앉으라고 하면서 그 기빈석에 이렇게 뭐 이제 다과하고 뭐 이렇게 맥주하고 이런 거 올라가 있었거든요. 저를 앉아라 카드만 막 맥주 한 잔 받아라고 이제 막 이러는데 아, 이제 술은 안 합니다, 이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요. 다음에 내가 한번 찾아뵙겠다고 하니까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 제가 가서 뭐 많은 일들을 해놓고 왔습니다, 보면은.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나면 믿음의 발을 내딛고 일을 만들려고 하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할 일이 없지만 믿음을 갖고 발을 내딛고 일을 하려고 보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배운 것하고 믿음을 배우지 못한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럼 저는 만약 제가 믿음을 배우지 못했다면은 그런데 갔다가 이제 초대받아 앉았으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꼬다는 보리자루가 뭔지 압니까? 예? 우리 실버들은 아시죠? 보리 꼬개 때 양식이 부족해가지고 어쩌어쩌가 옆에 가서 보리를 꼬다가 갖다 놓으면 보리자루에 보리가 빵빵하게 들으면 딱 쓰가 있을 텐데 조금밖에 못 얻어오니까 어떡해요? 푹 죽어가지고 이제 짜부라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제 성품상 막 그런데 나서가지고 막 기빈들 만나고 인사하고 막 이럴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어떤 성품이라고요? 꼬다는 보리자루 성품. 푹 앉아 가만 앉아 닭 하나 주워 먹고 앉아있다 공연이나 보고 박수나 치고 이제 이렇게 올 사람이에요. 내가 믿음을 배우고 나니까 거기를 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만나고, 사령관님이 오라 했으니까 제가 찾아가면, 명함 들고 찾아가면은 또 안 만나겠습니까? 아, 군부대에 또 마인드 교육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또 길을 열어갈 수 있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배우기 전에는 내 틀 안에서 그냥 내 좁은 세계 안에 머물러 살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배우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 영역을 막 넓혀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는 인도에 연락을 해서 인도에 마인드 교육을 합시다. 먼저 사역자 또 사모, 현지 사역자 사모, 그 다음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마인드 교육 강사 훈련을 받을 사람들 해서 내가 2주 시간을 낼 테니까 스케줄은 인도에서 잡아보십시오. 인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들을 보면 지금 빨리 우리 선교사들 또 현지 목회자들 또 형제자매들 가운데 마인드 교육을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왜? 할 일이 인도에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는 이 정신문화가 발달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딱 들어보면은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특히 지도자들은 마인드 교육 한 시간만 딱 들어봐도 야, 이 마인드 교육이야말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거다. 이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여러 이제 나라에서, 인도 여러 지역에서 이 마인드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지난 월드캠프 개막식 식전에 만찬을 하면서 제가 어느 테이블에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하다가 우연히 간 게 인도 기빈들 테이블이었습니다. 제가 만나보니까 명함을 주고받고 보니까 다들 총장님들이고 교육 관계자들인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소개했을 때 이분들이 자기 학교에 오시면 학장들, 교수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교육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예, 하루 꼬박해서 3일 기본 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3일 시간을 낼 테니까 꼭 와달라고.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발을 한번 내딛고 그냥 테이블에 가서 한번 앉아서 명함만 주고받아도 그 학교에 가서 교수진들 또 학장들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인물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배우고 나왔을 때 내 영역에 내 성품 아래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걸 깨고 나와서 많은 새로운 일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지 못하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는 삶과 믿음을 배워서 그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단계에 가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독수리가 나는 법을 터득하는 것과 터득하지 못한 것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이 독수리가 나는 법을 터득을 하지 못한다면은 하늘의 왕자라고 불리는 하늘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독수리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힘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 가운데 키위새가 있습니다. 키위새. 여러분, 물론 키위새는 독수리처럼 날카로운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걸 가졌다고 합시다. 아, 네가 지금까지 편안하게 잘 지냈는데 너 거기서 지금 이제 나와야 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독수리 새끼가 보금자리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편안하고 아늑한 보금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똑같이 부담 없이 어려움 없이 평안한 곳에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난다. 왜 자꾸 찌르는 가시가 일어나냐. 지금까지 평안했는데 지금까지 문제 없었는데 왜 이런 문제, 왜 이런 갈등, 왜 이런 어려움이 나타날까? 그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보금자리를 없애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보금자리를 없애는 계기, 사건, 사람을 탓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게 하려고 믿음의 날개를 펴게 하려고 보금자리를 없애는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가 없어져 버리면 새끼 새가 그 둥지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새끼 새는 둥지에서 안 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미 새는 어떻게 하든지 그 새끼를 끌어내는 거예요. 둥지에서. 그러고는 그 높은 절벽 꼭대기에서나 높은 나무 끝에서 이 새끼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새끼는 죽는다고 날갯짓을 하지만은 날개 힘이 없어요. 날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날개를 퍼덕퍼덕퍼덕 하지만은 밑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미새가 그걸 날개를 펴서 그걸 없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려다 놓고 또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게 몇 번 훈련을 하고 나면 이 새끼 새가 이제 나는 법을 터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에 닥치는 모든 어려움, 여러분에 닥치는 모든 갈등, 모든 괴로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주는 어려움이고 갈등인 거예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아, 내게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는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그 보금자리에서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나로 하여금 이 부담스럽고 어려운 가운데로 집어넣는 거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위치에 내가 들어갈 때 어떤 사건, 계기, 어려움, 어떤 사람, 인간관계 마치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신다는 것처럼 그 일 또한 하나님은 인생살이 속에서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이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서 이 고생을 하게 한 사람을 원망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믿음의 날개를 펴서 서툴지만 잘 안 되지만 날개짓을 하게 하려고. 아니 날지 못하는데 날개짓하면 뭐예요? 추락할 수밖에 없는데. 알아요.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 새가 날지 못하는 걸 압니다. 추락할 걸 압니다 보면은. 그러나 그런 짐승도 그래 지금은 날지 못하지만 몇 번 반복하면 나는 법을 터득할 거는 알고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피하고 부담을 피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여러분이 믿음을 배울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을 할 때 내가 이런 어려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에 신앙하려고 하면 신앙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믿음을 배우게 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건데 그 어려움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아직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이 닥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걸 통과하고 나면 그런 어려움은 다시 내게 안 닥치는 거예요. 하나님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독수리가 나는 법을 터득하지 못했다. 나는 법은 터득하지 못하고 그냥 땅에서 산다. 얼마나 불편한 삶이냐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 못해서 땅에서 살듯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형편의 지배를 받고 환경의 지배를 받고 믿음 없이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을 배우지 못했어도 지금부터라도 내가 믿음을 배우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겠구나. 야, 내 인생에 오는 어려움 내가 이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인간관계에서 이게 풀고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에 맛볼 수 없었던 전에 날지 못할 때 살았던 그 삶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삶을 줄 거라는 믿음을 갖고 믿음의 세계를 배워보면은요, 이 믿음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터득되어지면 아 이렇게 하면 되구나 하는 그게 있어요. 막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기타를 배울 때 기타를 치려면 먼저 기타 줄을 튜닝하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는 암만 들어도 그 소리가 그 소리 같더라고요. 기타 줄 튜닝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띵땅 띵땅 하는데 자 이렇게 하면 소리가 다르지 내가 듣기에는 장 똑같이 띵땅인데 뭐가 다르단 말인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하고 보니까 아 이 음이 다르구나. 아 이러면 음이 다르니까 낮으니까 더 좋아줘야 되겠구나. 아 이거 음은 너무 높으니까 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조율을 해서 코드를 잡고 치면 제대로 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음이 안 맞으면 소리가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터득하고 나면 믿음의 세계를 어설프게 이게 안 맞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다고 흉내는 내는데 보면 어렵기만 하고 뭐 안 되고 이러니까 아 내가 아직 믿음에 이게 조율이 안 맞아서 그렇구나. 내가 정확한 믿음의 세계에 안 들어가서 그렇구나. 이걸 좀 더 믿음을 조율해가 정확한 믿음이 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 도우심이 나타나고 일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좀 더 정확하게 조율을 해서 정확한 믿음을 배워야 되고 믿음을 터득해야 되겠구나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은 생각하기 싫어하고 생각이 게으르다 보니까 대충 하다가 안 되면 나는 안 되네 하고 아니 나 믿음으로 사는 게 안 되네. 그래 맞아. 믿음으로 아무나 사냐? 아무나 믿음으로 사냐? 그러고는 믿음으로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문제를 넘고 어려움을 넘고 형편을 넘는 이런 삶을 맛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자기의 재능을 따라서 자기의 수단을 따라서 자기의 방법을 따라 사는데 여러분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분이 뭐냐면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은 내어버려 두셔요.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은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재능대로 여러분 수단으로 여러분 방법으로 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안 되도록 길을 막아놨습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막는 일을 하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다에나 강에 어부가 그물을 쳐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고기가 왜 그물에 잡히는지 압니까? 예? 고기가 왜 그물에 잡히는지 알아요? 모르죠? 뭐 너무 당연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까? 그물을 놔뒀기 때문에 거기 걸리는 거지. 그물 가운데 대부분 그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고기가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그물이 있어요. 고기를 잡는 그물이 아니에요. 이게 이 그물에 걸려들게 하는 그물이 아니라 첫 번째 그물은 고기 길을 차단해서 이게 몰려가지고 가도록 하는 그 길을 가이드하는 그물이 있어요. 그냥 그물 탁 쳐가지고 그냥 그물 탁 걸려가 고기가 잡히는 이런 그물은 아주 수준 낮은 그물이고 바다에 전문적으로 막 그물이 길게 되어 있어서 100m, 200m 어떤 그물은 1km, 2km 이런 그물도 있어요. 고기 가는 길목을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고기를 차단해서 이 고기가 한 곳에 모여서 다 들어가면 이제 못 나오도록 그렇게 가두는 그물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고기가 가다가 그 그물에 걸리는 것은 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 막혀서 피해서 가다 보니까 딱 그물에 갇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길에도 그렇게 그물을 쳐놨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그물이 없어요. 그냥 집, 재치로, 수단으로, 방법으로, 재능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여러분 인생 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믿음 아닌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길을 막아놨습니다. 야, 내가 내 인생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자꾸 뭐가 자꾸 막히냐? 왜 자꾸 문제가 일어나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몰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그물을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의인은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데도 계속해서 고집 피우고 계속 망한 길로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서 믿음의 영역에 들어가든지.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처음 구원받고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 너무 막연하고 막막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믿음이 뭔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제 마음에 아, 믿음이라는 세계가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는 걸 처음 조금 맛본 때가 있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나서 믿음으로 사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 텐데 그때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면 내 마음에는 반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속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구원받고 제가 영적으로 어렸을 때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저는 제 마음에 말도 안 돼. 어떻게 믿음으로 한단 말이야. 자, 제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면 공부도 믿음으로 한단 말인가? 그건 그 분야는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직장 다니는 사람이 믿음으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또 수양회를 가야 되는데 휴가가 없는데 믿음으로 막 수양회를 가고 이건 이해가 가는데 공부를 믿음으로 한다.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뭐 공부 안 하고 그냥 앉아 있으면 뭐 믿음으로 하면 된단 말인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마음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믿음으로 하라고 하면은 아이, 공부는 실력이지 이게 어떻게 믿음이냐? 지가 공부해야지 공부 안 하고 뭐 믿음으로 가만 앉아 있으면 뭐 답이 보이나? 저는 그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믿음으로 한단 말인가? 말도 안 돼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어도 마음에서 같이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말도 안 돼 믿음이야 뭐 목사님이나 믿음으로 살고 뭐 몇몇 사람이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믿음으로 살아가고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지요. 대답은 안 할 줄 알았습니다 제가. 왜 제 역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막 그때 막 갈등을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해야 되냐 아니면 교회 일을 하려냐 막 갈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너무 신기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집회 일정하고 시험 일정하고 이걸 누가 일부러 맞춰도 이렇게 맞출 수 없을다 싶도록 꼭 시험 기간하고 집회 기간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시험 기간하고 이제 집회 기간을 맞아떨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공통적인 게 뭡니까? 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회 준비를 해야 되고 시험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하느냐, 집회 준비를 하느냐. 그 당시는 형제들이 몇 없었기 때문에 낮에 시간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도 붙여야 되고 현수막도 달아야 되는데 막 그거 하고 있으면 공부해야 되는데 생각되고 공부를 또 하고 앉아있으면 집회 준비해야 되는데 뭐 어느 것도 하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이걸 해도 손에 안 잡히고 저걸 해도 손에 안 잡히고 막 갈등하면서 그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시험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집회 준비도 제대로 못 썼고 현수막 단다고 막 철사줄로 해가지고 막 있으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냐 지금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고 시험 공부하고 아이고 그 집회 준비 그거 누가 다 하냐 이런 이제 갈등이 막 있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어요. 월요일부터 이제 집회고 월요일부터 시험인데 일요일 오후가 됐는데 배가 갑자기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되게 병원을 가니까 급성 맹장염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 저녁이었기 때문에 수술은 월요일 날 이제 수술하기로 날을 잡는데 그날은 집회가 시작하는 날이요. 시험 기간이 시작되는 날이요. 둘 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집회도 못 가고 시험도 치러 못 가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병원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그렇게 이제 뭐 그거는 이제 기말고사 중요한 시험이었는데 시험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근데 나중에 하나님 제게 보여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야, 너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 하고 너 그랬지? 야, 공부가 실력인지 믿음인지 봐라 하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는 병원에 누워만 있었는데 성적이 너무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교 때 리포트 쓰라 그러면 뺏겨내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좀 글 바꾸고 뒤에 글 바꾸고 중간 거는 그대로 빼와가지고 그냥 뺏겨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한 교수님은 시험을 못 봤으니까 리포트 낸 거 보고 학점 주겠대요. 그걸 리포트 낸 거 보고는 A학점을 주는데 제가 제 친구 거 뺏겨가지고 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B학점 받았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나 뺏긴 거는 어떻게, 원본은 B고 뺏긴 거는 A냐. 그리고 그 친구는 리포트도 내고 시험도 받고 저는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뺏겨가지고 그냥 냈는데 A학점을 준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내가 졸업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졸업 이제 4년 동안 다니면 최고 성적은 언제냐 그때 맹장용으로 입원했을 때가 최고 성적인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밤새워가 죽으라고 공부했을 때보다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게 어떻게 그게 최고 성적이 나올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봐라, 네가 1학기 때 죽으라고 밤새 가면서 공부하고 너 죽으라고 막 저희는 이제 공대라서 리포트가 많아. 리포트 막 연구 결과 막 이런 것도 실험해가 하려면 한 리포트 한 100장씩 막 내야 돼요. 보면은 막 죽으라고 밤새도록 막 리포트 쓰고 해가지고 그렇게 리포트 내고 시험 공부하고 해가지고 한 결과가 병원에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결과보다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수고하고 노력했을 때 결과하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만약 그래도 뭐 바쁜 가운데 조금씩이라도 공부를 했으면 그래도 뭐 잘 찍어가지고 시험 나올 범위를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도 나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시험을 보지도 않고 그냥 병원에 누워만 있었는데 하나님 내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라고 했지. 네가 노력하고 밤을 새워가면서 한 결과하고 지금 네가 병원에 누워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했을 때도 결과하고 어느 게 나아? 하나님이 제게 아무 할 말이 없도록 입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그게 제 마음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에 그 이후에는 내 입에서 다시 그 말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비탕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의 편에 서서 믿음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도우시면, 만약 하나님이 도우면 이렇게라도 되구나. 물론 저는 그때 이제 겨우 좀 날개짓을 해본 거죠. 나는 법이 있다는 것을 겨우 알았지 내가 날아야 되겠다고 스스로 날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설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또 이제 3학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울산교회에서 신앙을 해 동서울교회가 이제 개척되면서 집회가 양쪽 두 군데가 생겨나니까 1년에 두 차례 집회하면 본 집회 그 다음 후속 집회하면은 1년에 시험을 4번 보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로 4번 보는데 참 기가 막히게 시험 기간하고 집회 기간하고 맞아떨어서요. 누가 일부러 짜도 그렇게 못 차겠다 싶은 그럼.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우리 집회는 아니고 동서울교회 집회였습니다. 아 동서울회가 동울산교회 죄송합니다. 근데 저희 학교에서 이제 우리 학교는 서쪽에 서쪽 끝에 있고 동울산 교회는 동쪽 끝에 있었습니다. 그까지 가려면은 버스를 타면 한 시간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시험은 전공 과목은 그 한 주 뒤였기 때문에 집회를 참석하면서 한 시간 왔다 갔다 하니까 차 안에서라도 공부할 수 있잖아요. 보면은 교양 과목이니까 차에서라도 공부하고. 뭐 그렇게 하면 시험 보면 되겠다.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공 시험이니까 전공은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니까 집회 끝나고 나서 마음 쏟아서 시험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동물상 교회 집회가 끝나는 시점에 뭐라고 하냐면은 이번 수양의 김장을 울산에서 하기로 됐다는 거예요. 아마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고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보면은. 아니 왜 남 시험 보려고 하는데 수양의 김장을 왜 울산에서 하기? 그것도 그 당시 예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옥상에서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옥상에서 이제 그 김장을 하려면 배추, 무를 전부 다 옥상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넓은 장소 옥상밖에 없으니까. 그 제가 김장해야 된다 해서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김장이고 뭐고 시험 준비하러 도망가고 싶은데 또 제 마음에 야 네가 맹장염 걸렸을 때 생각해봐. 너 공부를 어떻게 믿음으로 해라고 생각했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 그 내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제 배추 나르는 거지. 배추 나르고 무 나르고 여러분 김장을 하려면 큰 통에 김장을 많이 하려면은 여자가 필요할까요? 남자가 필요할까요? 남자가 왜 큰 통에다가 이제 배추 절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놔두면 돼요? 뒤집어야 돼요, 그걸. 그렇죠? 또 뒤집어가지고, 왜냐하면 밑에는 숨이 너무 많이 죽고 위에는 숨이 덜 죽으니까 이걸 한번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 건져가지고 씻어야죠? 그 다음에는요, 예? 물 빼야 돼요. 그렇죠? 다 쌓아가지고 이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또 물 빼고 막 그 일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 시험 오후에 시험이 있었는데 내내 이제 긴장하다가 화요일 날 점심을 일찍 먹고 이제는 시험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저 목사님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딜 가려고 이제 계속 일하라는 거죠. 시험은 봐야 되잖아요. 그 시험은 그렇죠. 시험 보러 가야 되는데요. 그러고는 와서 집에 와서 딱 앉으니까 한 시간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시험 공부할 시간이. 학교가 집 앞에 바로 앞이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서 이제 10분만 하면 이제 가는데 한 시간 딱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목은 전공 과목 중에 아주 어려운 과목이었습니다. 지금도 아니에요. 자동 제어라는 제어 쪽에 있던 공부, 굉장히 어려운 공부예요. 밤을 세워서 공부를 해도 이거는 준비하기 어려운 과목이었는데 한 시간 남았는데 무슨 공부를 해요? 그래서 네 단원이 진도가 나갔는데 맨 앞에 이 단원에서 이런 문제를 다룰 거라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예제 문제를 하나씩 실어놨어요. 그 네 문제를 딱 보고 갔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내가 본 네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전체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내가 한 시간 만에 보고 간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 과목은 틀림없이 F학점 받았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시험지를 받아보고 제가 막 소름 끼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시간 공부하고 왔는데 문제 중에 세 문제가 나오냐. 소름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다 하시겠다는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그 말씀이요, 처음에는 괴롭더라고요. 좋은 게 아니고, 아니 내가 뭘 좀 하려고 하면 말씀은 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뭘 하려고 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이 귀찮게 나를 따라다니고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봐 너 맹장령으로 입원해 있을 때 하나님 너 도왔잖아. 너 지금 김장하고 복음이 하나님 너 도우신다. 믿음이 없는 내게 마치 이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내게도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학생들 보면 이번 여름방학 때는 우리 대학생들이 집에를 못 갔어요. 왜 월드캠프 참석하고 그 다음 또 가서 학생캠프 봉사하고 뭐 그러고 나서 또 MT하고 그 다음에 뭐 송도 세계문화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워크샵 하고 지금 송도 또 세계문화축제에 또 이렇게 열흘간 또 함께하고 이러면 집에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마 부모님들이 그럴 거예요. 야야 너는 방학 때 뭐 한다고 그래 바빠가지고 집에를 안 오냐 그럴 거예요. 아마 그리고 또 믿음 있는 부모들은 기뻐하겠지만은 야 이놈아 방학 때 알바라도 해가지고 학비라도 벌지 뭐 한다고 돌아다닌다고 집에를 안 오고 그렇게 싸돌아다니냐 그럴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믿음을 배워놓으면 이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어른이 됐는데도 믿음을 못 배운 사람은 털 형편의 소리를 해요. 어른이 되어도 믿음을 못 배운 사람은 늘 형편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형편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믿음을 배워놓으면 형편을 거스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배워놓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을 거스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내가 가진 재능하고도 상관없고 내가 가진 능력하고도 상관없고 내 조건하고도 상관없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맛보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는 거예요. 이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 것을 맛보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나로서는 불가능하고 나로서는 안 될 일인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없이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사람은 분명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고 좋은 것처럼 보였고 초기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마치 사도 바울의 말을 안 듣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행선하다가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행선하기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은 행선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러나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자 그렇게 행선에 나가다 그 다음에 뭐가 왔다고요?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알아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찾아옵니다. 얼마 못 돼요. 얼마 못 돼요. 분명히 형통하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얼마 못 돼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 얼마 못 돼요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다. 성경 사도행전 27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13절 사도행전 27장 13절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얼마 못 되어 섬 가운데로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니 여러분 이 얼마 못 돼요. 이게 여러분 인생에 찾아옵니다. 분명히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못 돼요. 예상치 못하던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을 허락하시느냐. 창세기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3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배워서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따라옵니다. 안 될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일이 된다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남풍이 순하게 불어서 행선을 잘 할 수 있는 길인데 이상하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대적하는 거예요. 어디서? 섬 가운데로서. 원래 여러분 이 태풍은 여러분 태풍이 서해안에서 뭐 일어나서 뭐 서해안을 강타했다. 뭐 동해안에서 일어나 동해안을 강타. 그런 거 들어봤어요? 태풍은 멀리서 올라오는 거예요. 먼 바다에서 멀리서 이런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건 섬 가운데로서 광풍이 불어 닥치는 거예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와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지 않을 때 분명히 잘 될 것처럼 보이고 형통할 것처럼 보였는데 얼마 못해요.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있고 그걸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들을 해보면 교회 안에 일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내가 할 줄 몰라도 가진 재능이 없어도 그 일에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꾸 형통케 하시는 걸 어떡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하나님이 돕고 하나님이 길을 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일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형통케 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왜 뭐 일을 했다고 하면 안 되냐? 나 왜 하는 일마다 안 되냐?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왜? 내가 아직 믿음의 삶을 터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날개짓을 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얼마 못되어를 자꾸 주시는 거예요. 야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형통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빨리 손을 들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속 끌고 나가면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가면 갈수록 더 문제가 일어나고 더 꼬이게 되어 있고 더 고통스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도 고집하고 그 길로 계속 가면 하나님의 내어버려 두심이 와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이 내어버려 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사단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어요.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왜? 탕자가 되어서 돌아오기라도 하라고 하나님은 내어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죠. 탕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오든지 아니면 내어버려진 삶을 살든지. 자,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파선해가지고 내어버려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믿음 아닌 방법으로 갔고 믿음 아닌 길로 갔다면 그 길이 지금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보여도 얼마 못 되어가 옵니다. 보면은 길게 못 가요. 그걸 느낄 때 빨리 돌이켜야 하는 거고 믿음 편으로 옮겨와야 하는 거지 그걸 고집하다가는 배가 파선하듯이 다 파선하게 돼 있어요. 망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믿음을 못 배운 사람이 마음도 꺾을 줄 몰라요. 거의 사람들이 파선하는 길까지 지경까지 들어가요. 왜?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형편만 거스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도 거스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믿음을 배운 사람은 형편도 거스르지만은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도 거스르기 때문에 마음을 꺾는 게 참 쉽고 돌이키는 게 쉽지만은 믿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형편도 못 거스리고 자기 속에 올라오는 생각도 못 거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망해도 마음을 못 꺾어요. 사람이 망해서 마음을 꺾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더 강팍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대적이 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은 망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전인자가 있습니다. 이 DNA는 DNA 하나하나 안에 우리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이 DNA의 이중 나사성 구조로 해서 약 2m가 되는 끈이 그 속에 담겨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기능까지 가지고 있냐면은 DNA 이 유전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때는 이 DNA를 파괴시키는 그런 인자가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왜? 불완전한 유전 인자가 남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DNA는 어느 부분을 떼내든지 완전한 설계도가 들어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그대로 똑같은 정보를 담고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상이 있는 DNA가 있으면 스스로 자멸하는 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믿음으로 안 살아도, 이게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다면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결국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망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삶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도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강도도 구원을 받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자도 구원을 받고, 어느 누구든지 어떤 형편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모든 사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처럼, 그럼 누가 믿음으로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건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는다고 하나님 나를 돕겠나? 나 여지껏 믿음으로 안 살아봤는데 내가 이제 와서 믿음의 발을 내딛는다고 하나님 도우시겠냐? 아니요. 하나님이 돕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새를 훈련하듯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가르쳐 주마. 내가 가르쳐 주마. 여러분, 운전면허를 예를 들면 누가 면허증을 따가지고 누가 운전할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운전 면허를 따고 학원을 다닌다고 할 때 면허증이나 따겠나? 뭐 시험을 봐가지고 그 뭐 필기 시험은 공부하면 되겠지만은, 제가 평소에 제 아내를 보면서 제 아내는 운전 면허 못 딸 것 같더라고요. 왜? 제가 제 아내를 옆에 태우고 이제 다니면 저는 기사고 제 아내는 여사장이에요. 다 시켜 먹어요, 보면은. 제가 운전하고 있는데 온도 낮춰라, 온도 올려라, 뭐 시작해가지고 뭐 모든 걸 말로 다 해요. 아, 내가 운전하는데 보면 자기가 그 조정하면 될 텐데, 추우면 온도 올리고 낮추고 뭐 에어컨 틀고 이러면 될 텐데, 제 아내는 다 입으로 다 해요, 보면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예?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네가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줘요. 보면 왜? 제 안에 기계치라 가지고 그런 걸 하나도 몰라가지고 제가 해줘요. 보면 어느 날 딴 사람 차를 타고 갔다 와 뭐라 하냐면, 여보 내가 누구 차를 탔는데 그 차는 에어컨이 막 너무 시원하더라. 당신 차 고장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니 고장 안 났거든. 춥게 해줄까? 하고 제가 물어봤어요. 왜냐? 제가 제 아내를 태우고 다니다 보니까 여사장님을 모시고 다니다 보니까 여사장님 몇 도 온도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23.5도. 그게 딱 맞춰가지고 털고 다니거든요. 왜? 거기서 조금만 온도가 올라가면 덥다고 답답하니 깝깝하니 조금만 내려가면 춥다고 이러니까 알아서 아예 딱 보니까 딱 맞춰가요. 근데 다른 사람 차를 타니까 온도를 낮춰놨겠죠? 그러니까 야, 그 차를 타다 에어컨이 막 너무 시원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 잠깐 타니까 그랬지. 장거리 운행할 때 그래가 뭐 춥니 뭐 어쩌니 덧쩌니 말라오니까 제가 편안하게 이제 모시고 다녔어요. 그런 사람이 그 온도 조정도 자기 몸에 맞게 조정도 못하니 면허증을 따겠어요? 제가 그래, 학원은 다니지만 몇 번 떨어지고 나면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어찌어찌가 면허증을 따온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압니까? 학원 강사가 참 잘 가르쳤구나 싶더라고 보니까. 제 아내가 재주가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왜냐? 한 번은 운전 이제 연수를 받으러 갔다가 막 사람이 막 이제 막 풀이 죽어가지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이제 그렇게 왔는 거예요. 이거. 엄청 기분 나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하니까. 아, 운전 가르치는 그 강사가 막 엄청 뭐라 그랬대요, 보니까. 아, 제가 은근히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학원 강사면 강사지, 왜 남의 마누라를 갖다가 그렇게 개뭐라 크듯이 뭐라 해가지고, 사람 저렇게 길을 죽여놨냐. 그래, 왜 혼났는데? 하고 물어봤어요. 그래, 막 연수를 가는데 막 갑자기 뭐 차가 푹 되는 거, 엄마야! 하고 손을 놨더니만, 아줌마! 내가 운전 강사 몇 년 만에 아줌마 같은 사람 처음 봅니다 하면서 핸들을 다 놓으면 어떡하냐고 막 죽을 뻔했다 하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혼날 뻔했네, 혼날만 하네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혼날만 하지요? 아니 그렇게 운전자가 엄마야 하고 손을 놓는 사람 무슨 그 사람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해 다니겠어요. 아 근데 면허증을 따왔더라고요. 참 학원 강사가 잘 가르쳤구나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운전을 한다고 뭐 이래 하는데 틀림없이 지금 몇 번 운전하고 나면은 겁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운전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서울에 있을 때, 서대문에 있을 때인데, 강남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니, 서대문에서 강남을 갔다 오려면 서울 시내를 가로질러가 한강을 건너갔다가 그 복잡한 동네를 통과해 갔다 와야 되는데, 제가 안 믿기는 거예요. 어떻게 갔다 왔냐고 하니까 뭐 계속 직진만 하면 되던데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막 뒤에서 빵빵거리던 누가 뭐라 하든 막 한 차선 차지해가지고 막 곧장 막 앞으로만 갔겠죠 보면은. 어쨌든 참 재주가 용타 싶던데. 그래서 누가 아, 저 면허증 따는 거 어떨까 물어보면 저는 다 따랐게 다 왜? 제 아내만큼 기계치나 뭐 이런 운동신경 둔한 사람이 없는데 보면 다 제 아내보다 나으니까 아 따세요 다 따세요 제가 이야기를 해요. 아 이거 되겠는가? 아, 운전면허 딸 수 있는 이 소리 안 해요 보면 왜? 내 아내도 따서 운전하고 다니는 거 보면 누가 못하겠나 싶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은 그거보다 더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운전면허 따는 것보다 더 쉬워요. 왜? 아, 운전 면허 따려면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믿음의 세계는 내가 마음을 열고 말씀 하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한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나도 그런 단계 그런 단계를 거쳐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시겠구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며칠 전에 강남에서 어떤 청년 자매를 만났어요. 진해에 있을 때 학생이었는데 졸업을 하고 지금은 서울에 이제 직장을 잡아다니는 자매를 만나면, 아니, 너 아버지 잘 계시냐? 그 자기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한 번씩 통화, 아버지가 마인드 강연 이게 준비를 하는데, 그쪽에 이제 대회가 준비를 하는데, 앞으로 전국 마인드 강연 경연 대회가 있습니다. 보면은 준비하십시오. 곧 이제 포스터 이제 나오는데, 그 자기 아버지가 마인드 강연을 해가 이제 준비한 걸 가지고 딸이 딸한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아빠하고 싸웠다 하더라. 왜? 아빠 그건 좀 너무 막연하고 뭐 이러니까 아빠가 이제 에이 그럼 안 한다 하고 이제 막 그랬는가 봐요. 자기 아빠 마인드가 틀렸다 하면서 그러면서 뭐 이제 아버지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아버지는 두 다리를 다 쓰지 못하는 장애자예요. 두 발을 쓸 수 없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이런 분인데 근데 운전을 또 잘해요. 두 다리를 못 쓰는데 어떻다고요? 운전 잘하고 다녀요. 그 차는 그분이 운전해 다니는 차는 장애자를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차인 거예요. 모든 걸 양손으로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발로 엑셀 페달을 밟을 수 없으니까 핸들 옆에 오토바이 엑셀 당기듯이 그런 장치가 돼 있고 브레이크를 밟을 수 없으니까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장치를 현대자동차에서 개발해서 그렇게 만들어서 장애자용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현대자동차만도 못하겠습니까? 아무리 믿음 없어도 여러분 단계에 맞춰가지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발을 내딛지 않고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지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서 어미새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뭐 믿음으로 살겠나? 나 같은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나님이 돕겠나? 얼마 전에 저희들 사역자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목사님 솔로몬 성전에 관한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나라에 기근이 오거나 재앙이 오거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시고 다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인간이든지 어떤 악한 인간이고 어떤 비열한 인간이고 어떤 악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주고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모든 건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할 수밖에 없고 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믿음의 발을 내딛고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돕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은 창세기 39장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그 형통케 하심을 주변에서 보면서 야 어떻게 요셉이 하는 일마다 저렇게 형통케 되나 그걸 여러분 자신도 경험하고 여러분 주변 사람도 야 저 사람 하는 일마다 저 왜 저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 야 저건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저건 하나님이다 그걸 경험하겠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믿음의 길 아닌 여러분의 방법, 여러분의 수단, 여러분의 조기 좋은 길을 쫓아가면 사도행전 27장에 얼마 못되어라고 한 것처럼 분명히 잘될 것 같았는데 얼마 못되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결국은 배가 파선하듯이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파선하게 돼 있습니다.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어느 길을 택하겠습니까?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아니면 믿음으로 살지 않고 그냥 주저앉아 있어도 되고 그래, 뭐 하나님 은혜를 입으려면 믿음으로 살면 되지만은 나 같은 사람은 무슨 내가 믿음으로 살아 그냥 살지 뭐 그래서 주저앉아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걸 볼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주저앉아 있으면 얼마 못 되어가 찾아올 거예요. 반드시. 그러면서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선이 되고 목적하고 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은 여긴데 원하는 곳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원하는 곳에 도달이 내가 가다가 파선하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길에도 자꾸 원하는 것이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예상치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자꾸 막아서 안 되게 하는 길하고 그게 믿음의 길과 믿음 없이 사는 길의 차이인 거예요. 믿음은 특별한 사람만 가야 될 길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것이 믿음의 삶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왜? 그 길을 가보면 하나님이 자꾸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해보면 하나님이 자꾸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10월 달에 인도에 가서 한 2주간 마인드 교육을 하고 또 집회를 하고 오려고 하는데 야, 앞으로 인도 자주 가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인도가 넓은 땅이기 때문에 그 대학에 몇몇 곳에 대학에서만 오라고 해도 갈 대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계속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계시는데 그건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해서 되어지는 세계가 아니더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이런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맛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얼마 못 되어라는 길을 가고 파선하는 길을 갈 거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셔서 치리자가 되게 하는 길을 갈 거냐 이게 믿음으로 사는 길과 믿음 없이 내 방법, 내 수단, 내 재치로 사는 길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래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구나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이건 필수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여러분은 거듭날 때 그렇게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그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나 같은 사람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시구나. 우리를 훈련할 준비, 믿음의 단계를 거쳐서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놨구나. 오늘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발을 내딛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고 돕고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믿음 없이 그냥 머물러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